다투는 부녀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장 13절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가 낯선 자를 위하여 보증하였으니 그의 옷을 취하라. 낯선 여자를 위하여 보증한 자를 담보로 잡아라. 13절, 13절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구절은 잠언 20장 16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보증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무에 자기 자신을 법적으로 묶어서 그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보증 그 자체를 모든 경우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거나 또 자기가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보증의 책임을 떠맡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부탁을 받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무턱대고 보증을 서주거나 특별히 사악한 여자의 꾀임에 넘어간 남자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성경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보증을 요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는 것은 보증을 서기 전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산을 탕진하는 일에 중독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증을 선 자에 대해서 가차 없이 그의 옷을 취해라 그리고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어리석은 결정 함부로 보증을 쓴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은 결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다소 지엄한 뜻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을 취하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분별 없이 그렇게 행함으로 이미 자신의 재정적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모하게 보증까지 서줄 정도로 어리석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의 겉옷을 벗기라는 겁니다. 담보를 잡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그런 분별 없이 함부로 담보 쓴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은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주의하라고 경계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재화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키는 것도 신자에게 중요한 일이고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빚 보증을 쓰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믿고 뭘로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내가 보증을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여유가 있다면 어떤 재정적인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가구가 돼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믿고 보증을 서주는 일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치와 허영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지르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쓸어 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다. 신자에게는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함부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모두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족 모르게 타인의 보증을 서는 일, 이런 일은 절대 금하십시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보증을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일로 보증이 필요한 것인지, 그 보증을 감당할 여유가 내게 지금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신용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거듭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자의 그것은 그에게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왜 저주로 들리는 것일까요? 네, 말의 내용은 축복인데 그게 저주로 들린다. 이것은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언제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진심으로 타인을 축복하는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체들을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진심으로 이런 말을 오히려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모두가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 사람의 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아무개가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고함을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대가 그것을 축복과 자기를 향한 칭찬, 호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쾌하게 여길 수 있겠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예. 저 친구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침부터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내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예. 말의 내용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시간과 장소가 잘못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것이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의도를 가진 선한 말인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수호가 있는데 아기가 이쁘다고 어른들이 그 아기를 장난감처럼 말이죠. 들었다 놨다 던졌다가 막 예? 어른들이 막 아이에게 뺨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아이 얼굴에 침을 묻히면 수호 입장에서는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고문이라고요. 아기 입장에서는. 어른들이야 좋다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하지만 그걸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미워서 그래요? 이뻐서 그러잖아. 이뻐서 하는데도 아이한테는 그게 고문이라고요. 응? 괴로움이라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기록했죠. 여기 핵심이 뭐죠?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 필요한 교훈이라도 그 말을 해야 될 때와 방법이 옳지 않게 되면 역효과를 일으키고 상대에게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역시 이 일에도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원할 때에 그것을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장된 칭찬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치사 드러내놓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여겨질까요? 그 당사자에게 아부나 아첨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부나 아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나를 높이는 말을 하고 칭찬을 할 때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겠죠. 지나치게 공치사하는 것은 진실된 축복이나 칭찬보다도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지금 칭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은 아첨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어떤 좋은 말이든 그렇게 조용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달을 할 때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고마움도 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그 좋은 의도도 상대에게는 정반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오해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교훈은 잠언의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진 교훈인데 여기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아주 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는 아내는 서로 같다. 그녀를 억제하려는 것은 바람을 억제하려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요. 다투는 아내,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남편과 끊임없이 언쟁을 일삼고 불화를 조장하는 아내를 아주 강도 높게 질책하고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혜 자문은 반복해서 다투는 아내를 조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들의 문제는 뭐 이보다 훨씬 더 악하면 악겠지. 절대로 이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도 아내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참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투쟁적이고 다툼을 유발하는 표독한 말을 늘 일삼는다. 거의 언제나 이 대화가 아니고 싸우고자 하는 아주 이런 악한 기질이나 죄성을 성경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고 잔소리를 하고 싸움의 상대가 뭐 특정한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하고도 싸우고 딸하고도 싸우고 시어머니하고도 싸우고 시누이하고도 싸우고 그냥 심지어 이웃과도 싸우고 하루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싸우는 게 일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세트 미디아님, 다툼들의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다 한번 다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툼들의 아내, 거의 끊임없이 매일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아주 호전적인, 아주 까탈스러운 이런 성격을 가진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베베 꼬아가면서 하고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하는 걸 취미와 특기로 삼는 자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잠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집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짓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집집마다 계속 지붕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 집안의 거주아이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물이 계속 똑똑똑똑똑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물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소나기처럼 한번 확 쏟아붓고 딱 그치면 그래도 나을 텐데 계속 비가 오고 물방울이 쉼없이 천정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아유, 어쩌다 한번 다투는 것이면 화해를 하고 다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속을 긁어대면은 이제 이런 아내는 감당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렇게 그런 아내를 제어하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 손에 기름이 잡힙니까?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무모하다. 다투는 여인을 바꿔보려고, 변화시켜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바람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과 오른손으로 기름을 쥐어가지고 이 기름을 운반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다라고 자문이 말씀합니다. 누가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손으로 기름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 사로 다 빠져나가고 말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자 작심을 하고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아내라면 그 어떤 남편도 그런 아내를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이런 아내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저주예요. 자, 이런 성품은 비단 아내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폭언과 폭력으로 아내를 대하는 남편, 재앙 같은 존재. 분노가 폭발하면 그냥 짐승과 같이 돼버리는 남편이 있다면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모든 성품은 모두 어디서 나오죠?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제어할 수 없고 기름을 쥘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 절대로 쉽게 다스려지거나 억제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호전적인 마음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사도는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투기를 아주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주 이 성질이 고약하고 그냥 끊임없이 분노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일까? 깊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분노의 사람이 다툼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당사자가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이 죄성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호전적인 그 가시 같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평강과 온유와 기쁨으로 바뀌기를 당사자도 기도해야 되고 그 배우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고 내가 언제 화냈어 하고 또 화를 내. 그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항상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런 성격이라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나에게 이러한 연약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부단히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배우자는 그것을 위해서 오래오래 인내해 주면서 대화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병이라고 보고 예? 그가 그런 게 그렇게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병이라고 생각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부인하지 말고 난 안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과격하고 호전적인 거친 성품도 변화됩니다. 변화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응?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 같으면 계속 그러고 살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툼을 좋아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것은 회개하고 치유되어야만 되는 죄성입니다. 자기도 힘들게 하고 배우자도 가족도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죄악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성과 허물이 깨어지고 태워지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오래 참아 기도하는 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지혜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혀를 제어하는 일에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면 지혜가 소멸되고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지금 내게서 소멸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자아가 이 죄성에 고개를 쳐들면서 죄악된 말과 행동으로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행하고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은혜가 소멸되면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지면 육이 나와요. 육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충만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을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사라지면 딱 지금의 세상처럼 온통 어리석고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지혜와 명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올바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